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이나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이나 성전에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 예식을 치르고서야 그 성전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장차 나타날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있었던 임시적인 법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바로 성전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요한사도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성전답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돈바꿈을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이해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과 이렇게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보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 하는 것들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실제로 오순절날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의 성취로 이제 성령께서 자리하고 계신 믿는 사람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귀중한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 사실을 덜어 잊어버리고 살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삶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성령께서 서운해 하심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차 듣고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을 인정치 않는 그런 불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사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말씀 이해가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들을 본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믿음의 삶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는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들을 때 비록 거칠고 힘겨운 인생이지만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과 별로 다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된다는 사실도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성령을 의식한다면 아마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우리 삶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삶의 간격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신 성령을 의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비록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이후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몸속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강요하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멘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시고 성전을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켜가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전된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죄를 씻음받고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거듭난 백성들 심령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의식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확신을 갖습니까? 자, 우리는 앞에 9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쓰여진 형태는 역시 다르지 않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원리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너희라는 복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단수로 쓰여지고 있어서 우주적 하나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우주 안에는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교회. 이 교회는 단수인 거죠. 복수가 아닙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믿음도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도 하나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대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구약 예언서에서부터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서 이렇게 약속을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8장에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을 말씀하다가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큰소리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6절에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렇게 15절에 말씀하고 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우리 거듭난 사람이라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 때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실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뒤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제자들로 통해서도 이 사실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약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이 몸은 한 군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집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적으로 여기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같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몸이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지요.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그런 거룩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값을 지불한 대가답게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다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세상의 죄악의 영, 더러운 영을 함께 모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말씀인 거죠. 더 이상 이제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여러분 각자가 세상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봄날의 꽃향기처럼 날리는 그런 성전들이 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입니다. 이 살아있는 성전이 말이죠. 성결을 위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됐습니다. 율법의 수많은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영광을 보였던 것처럼 레위기 9장 22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랬다고요.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구름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전됨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말이죠.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로소 이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세상에 사는, 세상을 다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산상복음의 말씀과도 일치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움직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성전은 완성되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 각자가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완성되어져 가는, 어떻게? 하늘의 모형에 합당한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걸 말씀하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역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한 신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성령이 와 계신 우리의 성전은 아직도 세상적인 풍속과 그런 습관의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합당하도록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져 간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16절의 결론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건물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이 건물을 짓는 것 자체를 성전 건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신앙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은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집이니까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엄밀하게 말씀하는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심령 속에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 두는 한정된 이해는 신앙의 삶을 이중화시킵니다. 이원화시키고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됩니다. 세상에서야 어떻게 살든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만 성결하고 거룩하면 되고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법을 버릴 수 없다는 이른바 이중적인 삶은 바로 잘못된 성전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최초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조차도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역대하 2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전을 지어놨지만은 이것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17절은 두 군데로 나눠서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첫째는 상반절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16절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이 예배당을 지저분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삶을 경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레위기 15장 31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민수기서 19장 20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 있었던 성전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런 두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더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오늘 더럽히면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멸하시리라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 더럽히면이라는 말과 멸하시리라는 말이 꼭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수데이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또는 썩히다, 썩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푸데이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썩어져간다는 거 바로 푸데이로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게 되다, 타락하다, 해롭게 하다, 더럽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각각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 번역이 다른 거지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기록하죠. 땅을 더럽게 했다. 여기도 역시 푸데이로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을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시겠다. 버려두시겠다.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셨다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의 몸을 예수도의 완전한 제사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서 이제 어둠의 세력인 마귀를 몰아내고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사람이었던 우리 각자를 말씀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사람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합당하게 성전을 성별되게 보존해야 할 것이 우리들의 은혜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성령에 거하시는 전을 다시 속되게 함으로써 백은망덕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을 사도는 너희 몸이 기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역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그렇게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해도 그럴 수 없을 것인데 은혜의 선물로 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도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멸망시키리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같은 6장 1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랑을 누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함으로써 주님께 멸망받는 한 사람도 없이 영원에서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바로 1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면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과 당부에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당부를 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오늘 우리 시대보다도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쩌면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때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는 확실히 다릅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확실한 아버지로서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고린도후서 6장 말미에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다시 7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는 글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 가야 할 성전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주체가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경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세상과의 성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의논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성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운동에서 겨루어 이기는 거고 싸움에서 겨루어 이기는 겁니다. 신앙은 이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 이는 친히 하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별되어 가고 지어져 가는 이 성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성전의 기둥이 되고 거룩한 성전의 일부분이 되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신앙은 자신의 죄성을 이기고 세상의 속됨과 유혹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려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성별은 역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가고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성령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실들을 얼마나 잊고 삽니까?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걸을 때도 먹을 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십니까? 이게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좌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확신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므로 믿음의 주체는 역시 사람,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순간부터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삶과 결정하는 것들과 행동들을 친히 보고 계시고 또 살피신다. 이런 의식만 가져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더욱 충만하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